참 예수님. 오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합니다.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라 혹시 몰라서 저도 높아지네. 근데 내년부터는 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만 올해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내용. 오늘은 동방 박사 날입니다.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동방 박사들 복수형인데 왜 세 명일까? 이게 궁금하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원래도 세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세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서는 세 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선물이 세 개라고. 아, 그래서 세 명이 왔겠구나. 혹은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근대에 그 네 번째 동방 박사, 네 번째 왕이라고 한 뭐 동화 같은 얘기 있을 겁니다. 그건 예외를 두겠습니다. 그건 약간 배너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찾다가 자기가 늦게 나가서 나중에 그 수산 나가시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세 명입니다. 세 예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시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삼위일체인 것처럼.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 세 세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황인종, 흑인, 그리고 백인 세 인종까지 얘기해서 전체를 확인, 전체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4가 전체를 얘기합니다. 네 방향. 근데 이 세리만큼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카스파르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 뒤 요 여기 공연 스티커라고 명칭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C 부분입니다. 카스파르 혹은 가스파르 G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K로 표현합니다. 카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입니다. 그 세 명의 동방박사가 방문했다는 표식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카스파르입니다. 머리 터번입니다. 아까 인도 사람입니다. 원래 카스파르라는 표현은 이쪽 페르시아어이기도 하고 인도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재무장관에 대한 호칭을 깃바르라고 카스파르 비슷하죠. 재무장관 보물직이 창고직입니다. 곡간직입니다. 그런 것들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가 인도까지 지배했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약간 얼굴이 붉어요. 황인종이.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늦게 나왔어요. 솔직히 보통 그림에서는 보상학에서는 이 사람 멜키오르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늦게 나와요. 제일 늙은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잘못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무튼요. 원래는 중년입니다. 중년을 상징합니다. 인도 사람. 그 다음 멜키오르는 멜키세덱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제를, 대사제를 얘기합니다. 멜키라는 표현은 왕을 뜻합니다. 지배자, 통치자. 체덱 하면은 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멜키보르, 빛의 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바탕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바탕으로 하고 혹은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백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망토 같은 경우도 프랑스 왕들이 즐겨 입는 하얀색 그 새끼 양털들을 잘 모아서 붙여서 만든 이 진짜 곱디 고운 그런 소재입니다. 그 죄송해요. 교황님도 그리고 대주교들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빨리움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다 그 양털, 새끼 양털 소재입니다. 아무튼 황금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제의 어떤 의미고 왕, 이거는 황금은 왕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이거는 흑인입니다. 이거는 뭐 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타사르입니다. 발타사르라는 말은 원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바빌론식 이름입니다. 이게 발사체라고 표현하면서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빌로니아입니다. 아무튼 바빌로니아 지방을 생각하면 되고 약간 흑인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온 건 모략. 모략은 죽을 때 약간 부패 방지용으로 쓰지만 이 모략을 잘 보면은 해충 혹은 병 뭐랄까 이 해충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곧 죽음을 상징하면서도 구원,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 아시는 거죠? 죄송해요. 네. 다 아시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카스파 멜키오 발타사르입니다. 그냥 대충 두리뭉실 그냥 사망이겠거니 아무나 그런 사람이겠거니가 아닙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안 할 겁니다. 다 아시니까. 6세기서부터 이 표현이 씁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보통 히라버 본문에서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정보력으로 그리고 바빌로니아, 뭐 페르시아 이러면서 정보력으로 그때 왕의 이름을 좀 도입한 겁니다. 6세기서부터 이 세 명의 표현이 라틴어로 통용됩니다. 그리고 이 유해, 지금은 독일 쾰른에 있습니다.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에 있었습니다. 헬레나 성녀가 발견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1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신임을 얻은 성인 에우스트로지오라는 주교에 의해서 밀라노로 옮깁니다. 밀라노의 그 바실리카, 그 엄청난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모셔놓습니다. 그러다가 1164년 신성 로마 제국 독일 황제입니다. 프리드리히 1세 애칭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라는 황제에 의해서 약탈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쾰른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1월 6일이 되면은 동방박사 이 축일입니다. 그때는 이 금관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관, 뭐 이렇게 관이라고 표현하기도 이 그 유해를 열어서 그리고 이날 성당 안에 엄청나게 막 5,000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로 장식 단장을 하면서 그날 이 아이들은 각각의 지방으로 가서 각각의 지역에 가서 자기들 이 교우의 집에 방문해서 슈테언징어 해가지고 별 노래하는 사람 가수 이렇게 표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모금을 합니다. 따뜻한 음료도 먹고 모금도 해서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합니다. 이날은 관례대로 안젤라 메르켈 총리도 총리 관저 혹은 집무실에서도 아련을 받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죄송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요 지역에서 하고 이태리 북부 쥐트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티롤 지방에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합니다. 이 미국은 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 아마 독일 이주민들 내 영향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하면 남부에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이거 축성해서 드립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앞에 너무 전사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도 모르고 하느님 말씀도 모릅니다. 그저 엄청난 일이 유다 지방에 벌어짐을 천체를 바라보며 아마 그들은 점성가였을 겁니다. 천체를 바라보며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다인들의 임금을 마치 자기의 자신들의 임금인 양 아련하려고 마치 조선이 중국에 매년 방문해서 군신지간을 확인하고 종주국에게 복종을 맹세하듯이 왕들이 왕을 찾고 있는 격입니다. 신기합니다. 더더욱 요상한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이 동방박사들은 하느님 모릅니다. 근데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말씀도 다 잘 아는 이들 곧 유다인들 혹은 그네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마침 동방박사의 말에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이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을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언을 늘 기다렸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언을 늘 기도하듯이 늘 준비하고 지냈느냐, 이게 성탄정신 아닙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경배하러 갈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아예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네들은 동방박사들, 그들에게 예언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이런 예언이 있네, 그래서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에 대해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임금을 딱히 필요로 하지 않나 봅니다. 임금을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않았나 봅니다. 가끔 이 대림을 대충 넘기는 신자들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오긴 왔네. 임금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임금을 무시하고 있나 봅니다. 헤로대는 그럼에도 준수합니다. 이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 탄생했다고 동방박사들 덕분에 그제서야 알고는 자기도 경배하겠다며 동방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목적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자기 왕권에 해가 되고 위협에 되는 인물을 애초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도 속에서는 열불 천불이 났을 겁니다. 부탁을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다른 임금을 찾겠다니 괘씸하고 분했을 겁니다. 그래도 속내를 들키지 않게 하고 좋은 말로 둘러댑니다. 결국에는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나서 더 거대하고 더 잔인한 짓을 저지릅니다. 두 살 이하의 무죄한 아이들을 학살까지 합니다.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또 동방박사와 그들의 말로 인해 헤로대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놀란 겁니다. 자기들이 기다리지 않았던, 몰랐던, 아니 알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은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술렁거렸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히라보 단어로는 타라소입니다. 이 표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마치 스프 혹은 뭐 밀가루 반죽입니다. 그걸 막 휘젓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란 존재가, 왕이란 존재, 동방박사라는 존재가 막 휘젓는 겁니다. 고요했는데, 평온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이나 머리카락, 이걸 마구 엉크러뜨려 놓답니다. 무질서하게 만들다, 완전 뒤죽박죽이게 만들다, 그 정도로 혼란된 마음을 갖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박사가 그래서 수동태로 깜짝 놀랐다. 예수님이 등장하니 자기들 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이제껏 하느님을 아는 척 해왔는데 하느님 신앙이 있는 척, 그것도 많이 가진 척, 경건하고 고상한 척 해왔는데, 자기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자신해 왔는데 한순간에 자기들 위선과 가식이 다 들통나고 버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나름의 삶이 무질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분. 하느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 믿어왔던 겁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마치 이미 계획했다는 듯이 이 표현을 한 번 더 씁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호수를 걸어오실 때 이렇게 놀랍니다. 유령이다 외치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비슷한, 그러나 다른 동사로 다시 한번 술렁거립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라는 표현, 세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지진처럼 그냥 그나마 있던 것조차 다 무너뜨리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죠.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자기들에게 온갖 자기들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지를 밝혀내시고 더러움을 들통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느님 없는 것들, 온갖 나쁜 것들, 하느님 이외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고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작년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다가오고 섬겼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으로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분? 나를 귀찮게 만드는 분? 나를 지겹도록 기도와 미사, 고해 성사를 강요하시는 분? 좀 내버려 두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데 나를 못하게 막는 분? 절제하라는 분? 금욕하라는 분? 계명과 신자 의무로 나를 옥죄는 분?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할 때만 다가가고 싶은데, 봉사활동하라, 미워 말고 사랑하라, 나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늘 나를 화나게 짜증나게 만드는 분, 여러분은 어떤 분을 기다려왔고 어떤 분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할 마음이 없나 봅니다. 아무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를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리기까지 합니다. 남의 손을 통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어떤 분으로 올 한 해 동안 모시고 섬길 것인가? 마치 없는 분처럼 대하렵니까? 냉담자나 신앙 냉담자나 사랑 냉담자처럼 내 자신의 무지와 탐욕을, 내 안에 깃든 것들을 예수님 대신 깃든 것들을 성찰해 보시기 힘입니다. 내가 구유로 그분을 모시는 구유인가? 또 마태오 복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가? 레지오 선서문에 빗대어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이 미사를, 그리고 또 고해 성사를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가. 반대로 마치 동방박사처럼 그분께 향하여 나가는 일생, 그런 하루,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바라는 방식대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